이어서 6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심리적 이기주의를 지지하는 또 다른 논의. 즉, 심리적 이기주의가 심리적 쾌락주의의 원리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참이라고 주장한다. 심리적 쾌락주의는 모든 행동의 이면에 있는 유일한 동기는 쾌락에 대한 욕구라고 주장한다. 이 원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모든 동기 유발되는 행동은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쾌락만 욕구할 수 있다. 욕구라는 것은 쾌락만 욕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욕구라고 한다. 그러므로 욕구의 만족을 가져오는 행동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심리적 이기주의는 참이다. 이에 대해서 비판. 위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비판되어 왔다.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 유발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말하자면 그가 그런 방식으로 행위하는 이유는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그리고 또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이 그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가정이 주어지면 권력에 대한 그 욕구는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쾌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욕구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 권력과 결부된 쾌락은 권력 자체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그 권력 자체와 떼어놓고 쾌락을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쾌락이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하나의 독립적 개념으로 사용하려면은 그 쾌락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설명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되죠. 그 진술의 설명력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쾌락이라는 것을 또 블랙박스로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쾌락이라는 것이 그가 요구하는 것과 떼어낼 수 없, 항상 떼어낼 수 없다. 그래서 권력을 요구하는 사람은 권력 과 떼어낼 수 없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남을 돕는 일을 욕구하는 사람은 남을 돕는 것과 떼어낼 수 없는 쾌락이라는 것을 욕구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쾌락이라는 말을 덧붙여가 얻는 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일은 원하지만 권력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권력을 얻어도 전혀 쾌락적이지 않다. 별로 쾌락을 못 느끼겠죠. 권력을 얻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권력이 욕구되는 것이 아니죠. 권력이 욕구되는 것이 아니죠. 영철이는 남을 돕는 일을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권력과 결부된 쾌락이 있을진데 왜 그는 권력과 결부된 쾌락은 아예 욕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심리적 쾌락주의는 전혀 하지 못하죠. 그래서 왜 전혀 하지 못하게 됐을까? 이것은 또두 가지 구분되는 것을 섞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욕구의 대상과 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오는 결과를 조심스럽게 구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즐거운 경험을 준다고 해서 그가 욕구하는 것이 바로 그 즐거운 경험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쾌락 그 자체가 그가 욕구하는 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쾌락은 오직 다른 것, 어떤 것을 원하는 결과로서만 그에게 경험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쾌락이란 개념을 추가로, 해봤자, 덜렁덜렁 붙은, 느들느들하게 붙은, 쓸데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쾌락이라는 어떤 개념이 유용해가지고, 이게 설명력이 높아서, 그래서 심리적 쾌락주의를 참으로 만들려면은, 항상 사람은 어떤 독립적인 쾌락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원하면은 거기에 쾌락이 있고 원하지 않으면 쾌락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쾌락이란 말 없이 그냥 A는 권력을 요구하고 B는 남을 돕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A는 권력에서 오는 쾌락을 요구하고 B는 권력에서 B는 남을 돕는 것에서 오는 쾌락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전혀 없죠. 그렇게 말해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데서 더 유용하거나 더 많이 설명했거나 하는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어떤 욕구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주말마다 쳐요. 테니스를 주말마다 치면은 그 사람이 왜 하고 많은 운동 중에서 테니스를 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테니스는 테니스이기 때문이다. 테니스를 할때 주는 테니스의 고유한 경험을 욕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테니스와 떼어낸 독립적인 어떤 쾌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쾌락을 요구한다면은 쾌락이라는 말로 어떤 환원될 수 있는 그것을 가져오는 다른 활동들도 테니스와 마찬가지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테니스에서 오는 즐거움은 테니스 자체와 떼어낼 수 없는, 오히려 테니스라는 활동의 부산물적 결과로서 그에게 경험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를 들어보자. 만일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도를 달성한 결과 쾌락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욕구를 만족시키는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실제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말해야만 할 것인가? 그 대답은 아니오다. 왜냐하면 그의 동기를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타인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는 그와 떼어낼 수 없는 부산물적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느 사용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공경에 처하는 사람을 도우려는 목표를 달성한 결과로서 쾌락이나 만족을 얻는 사람은 정의상 비이기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기적이다, 비이기적이다, 어떤 행동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진술은 이걸 섞어버리지 않고, 부산물적 결과와 그 행위 자체를 섞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구별해서 욕구가 지향하는 타겟이 그 고유하고 독특한 행위 자체이지, 어떤 그 행위 자체와는 독립적으로 설명 가치를 갖지 않는 쾌락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일상 용어는 이미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은 남을 쿡쿡 찌르고 발로 차고 뭐 이렇게 하는 데서 막 쾌락을 얻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그런 일보다는 뭐 봉사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거나 뭐 할머니 무거운 짐 들어드리거나 이러면은 훨씬 더 뿌듯함을 느끼고 남을 쿡쿡 치는 데는 뿌듯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A라는 사람은 저 새끼는 말썽쟁이다, 저 사람은 참 남을 괴롭히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B에 대해서는 저 사람 참 이기적이네, 자기 좋으려고 맨날 남 돕고 다닌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정의상 비이기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그 행위 대상과 행위 자체의 성질과 떼어내서 어떤 쾌락이라는 어떤 성질의 어떤 본질을 갖는 어떤 그런 것을 독립적으로 추출해가지고 그 추출한 쾌락을 두고서 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윤리라는 것은 항상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구별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가 얻은 쾌락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한 그의 욕구에 대한 표시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자기의 행동에 의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면 그는 좌절과 불행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서 타인을 도우려고 하고 돕지 못하면은 고통을 느끼고 도우면은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비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심리적 쾌락주의 원리 이거 가지고 또 구제해 보려는 것도 역시 말장난하고 있다. 여기서의 말장난은 어떤 말장난이냐? 욕구의 대상과 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오는 결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괜히 쾌락이라는 말을 덧붙여 가지고 사람들이 행위하면서 경험하는 어떤 경험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너덜너덜하게 쾌락이란 개념을 붙여놓고 자기 마음대로 붙여놓고 자기 마음대로 정의한 쾌락이라는 용어를 붙여놓고 거기서 다시 다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는 말장난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마지막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심리적 이기주의자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심리적 이기주의 원리는 실제로 인간의 행동과 동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하나의 텅빈 동어 반복이 아닐까. 아까 그 말장난 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게 뭐냐고? 이기적인 거는 동기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근데 모든 인간의 행동은 동기를 가진다. 남이 발로 차가지고 미끄러지는 그런 거 말고. 자기 동호반복 말장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와 같은, 질문은 이기주의자가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들을 때 제기된다. 아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고, A와 B의 두 대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나가서 보통 A는 비이기적인 행위요, B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아까 분류된다고 했죠. 이제 만일 그가 B보다 A, 즉 비이기적인 행위를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그 비이기적인 행위를 하려는 동기는 이기적인 행위를 하려는 동기보다 더 강하다. 그는 비이기적인 행위를 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는 비이기적인 행위만큼 이기적인 행위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실제로 비이기적인 행위를 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심리적 이기주의자는 각자는 그가 실제로 하기를 원하는 것을 언제나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사람은 소위 비이기적인 행위인 비이기적인 행위 A를 실제로 원하기 때문에 A를 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비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 즉 일상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한다. 라는 귀절을 일상적인 의미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심리적 이기주의자에서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한다. 그 행위는 실제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증거는 단지 그가 그걸 선택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원한다. 근데 그것을 선택했다. 이두 가지의 문장의 경험값을 완전히 동치로 만들어버리는데 실제 동치입니까? 동치가 아니죠.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해서 하는 거는 우리 말에서도 그리고 경험값에서도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친구가 내 결혼식에 와가지고 부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친구가 이번에는 울산에서 결혼식을 한다. 나는 서울에 있는데 울산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주말인데 울산까지 가려니까 정말로 가기가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기가 싫다. 근데 친구가 저번에 부조도 했고 상호 호혜 관계상 이번에 가는 것이 내가 가야만 한다. 그래서 싫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이게 말이 되죠? 이게 우리 일상생활 되는데 심리적 이기주의자의 용어 사용법에 대해 말하면은 이게 넌센스가 되는 것이죠. 너는 진정으로 친구의 결혼식에 가는 것을 전혀 싫어하지 않았고 갔다. 왜냐면 네가 갔으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우리의 일상 용어를 완전히 넌센스로 만들어 버리는 자기 나름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71페이지 비판 2, 두 번째 문단. 심리적 이기주의자가 사람들은 항상 실제로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한다고 주장할 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선택한다는 사실일 뿐이다. 그래서 이기주의자의 논의에서 사람 P는 행위 A를 실제로 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사람 P는 선택의 상황에서 행위 A를 선택한다는 말과 동치다. 경험값을 같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같게 만들어버리니까 당연히 자기 형식 논리에는 딱딱 맞겠지. 말장난하니까. 밑에 나오죠. 모든 사람은 항상 자기가 실제로 하기를 원하는 바를 한다. 라는 진술은 결국 우리가 경험값을 같게 만든 말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이제 수학식에서 바꿔넣듯이 바꿔놓으면은 발을 한다 앞에 원하는 바 이게 선택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항상 그가 선택한 것을 한다. 동물반복이죠. 예, 동물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행동은 아브라카타브라다 이 말하고 똑같다. 왜냐하면은 동물반복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죠. 어떤 진술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진술이 어떤 대조적인 형용사로 진술이 되었단 말이죠. 대조적인 형용사로 진술이 되었으면은 그 자기가 주장하는 형용사 말고 딴 형용사도 어떤 센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심리적 이기주의자에게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비이기주의를 한번 정의해봐라. 너가 생각하는 비이기주의를 유와 종차의 개념으로라도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정의해봐라. 비이기적인 동기는 뭐다? 비이기적인 동기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이기적인 동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진정으로도 원하지 않는 것이 뭐냐?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등을 발로 떠밀어가지고 도로에 발을 딛는 것 외에는 다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비이기적인 거는 발로 떠미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라도 의미 있게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심리적 이기주의자의 논의에서 동물반복 형식으로 딱딱 맞춰지게 해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결론으로 개미지옥처럼 이렇게 상대방이 제시한 발레를 뭉개는 그런 전략은 스스로의 진술을 아브라카타브라로 만든다. 아브라카타브라는 옛날에 시간탐험대라는 만화에 나온 램프의 아닌데 시간탐험 그 주전자를 움직이는 주문이죠. 거기에 이제 램프의 마왕도 나오고 오마르 왕자, 샬라라 공주 뭐 이런 애들 나오죠. 그래서 중학교 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제3절 윤리적 이기주의 73페이지. 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은 심리적 이기주의에서 윤리적 이기주의로 점프하는 게 글러먹었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아브라카타브라다. 이걸 받고 이제 세 번째로 심리적 이기주의와 아무 관련 없는 윤리적 이기주의자인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7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여섯째 줄. 몇몇 윤리적 이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심리적 이기주의를 전제로 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단. 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이익을 정진하는 바대로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윤리적 이기주의자는 두 가지 종류의 답변을 할 수 있다. 첫째로 논정 방식 1, 윤리적 이기주의야말로 규범윤리학의 궁극적인 원리다. 둘째로 논정 방식 2, 그는 이러한 원리가 만일 모든 사람에 의해 일관성 있게 실천되면 다른 어떤 규범보다 더 좋은 결과를 지닐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논정 2는 진정한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결과를 지닐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더 좋은 결과가 규범윤리학의 궁극적인 원리고 윤리적 이기주의는 어떤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더 좋은 결과를 만약에 우리가 공리주의적 규준에 의해서 설정하면은 윤리적 이기주의는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의 규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이란 주장은 어떤 결과가 다른 결과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선 또는 가치 표준을 전제로 하고 이 표준은 윤리적 이기주의의 진술 자체에서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죠. 윤리적 이기주의 진술은 그냥 각자 자기 이익을 정진하는 바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뿐이죠. 여기에서는 좋은 결과들, 뭐가 좋은 결과, 뭐가 나쁜 결과인지, 전체적으로 봐서, 뭐가 좋은 결과, 나쁜 결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독립적인 선, 악, 가치, 비가치를 구분하고 평가할 독립적인 규준, 제3의 규준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는 그 규준을 가졌다면 그는 그 규준을 가진 그 주의가 되는 것이지 윤리적 이기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그는 공리주의. 그 공리주의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리주의를 가장 잘 진작시키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다 행동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제 그 시장의 규칙을 따름에 한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공리주의자이고 공리주의의 어떤 규칙 공리주의 모델에서 하나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규범의 궁극적 원리로서 윤리학적 이기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73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서 둘째로 하는 그 논정 방식 2는 윤리학적 이기주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정 방식 1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각 개인의 자기 이익의 정지는 단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윤리학의 최고 규범 또는 궁극적인 원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을 표방하는 유명한 애는 토마스 홉스의 철학에서 발견된다. 토마스 홉스의 철학을 대표로 해가지고 윤리학적 이기주의를 궁극적인 원리로 설명하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논박을 한번 전개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잠시 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